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을,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할 땅이 없어서 고민하였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적 고민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갈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이 자식이 없고 땅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 해답과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단순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구절,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의 개인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며,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지시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오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육신적 자손들, 그 자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누구이냐?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말했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실현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구속사의 그 언약에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순간에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자손은 반드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사라를 통하여서, 90세인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에 나타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100살이 되었을 때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일은 어떤 기적을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하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서 그가 죄인인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인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그가 믿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자신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고 그의 조상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몸에서 나는 모든 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람이 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약이 은혜의 은약이며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본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구한 그런 구도자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우리들은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된 최초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다 있었습니다. 먼저는 행위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날에는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담의 행위에 그의 영생과 죽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담 한 사람으로 다 종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너는 그냥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구속은약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구속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의 의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의 행실, 도덕적 관점에서만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속은약, 구원은약의 실행자라는 것을 그가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에게 주실 약속의 자손은 평범한 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살의 아들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낳을 자손만을 두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약속의 자녀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그가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정말 가능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그의 행실의 의미로 자꾸 축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는 복음적인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이해라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복음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울의 자기 이해를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 구원이 약속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택된 혈통을 가진 자라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고 편리합니까? 뭐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믿음이 어떻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나쁜 놈도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다 천국에 가느냐?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표시이다. 라고 그런 그들은 그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외적으로 어떻게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가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스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로 정말 그러면 손을 이렇게 닦게 그것이 씻느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물에다 손을 담갔다가 한번 털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지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씩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말 요구하는 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이 외적인 그 혈통과 율법의 관점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논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시금을 전폐하고 어둠 가운데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지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자기의 모든 동족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가 하면 바로 그 외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동족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경의 예언을 숙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열쇠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혈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덧붙여진 복음을 말할 때에 그들에 대한 논리, 그들의 잘못된 그 이해를 사로잡아주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자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 약속해 주셨는가를 그가 설명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게 될 한 사람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정하셨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자신이, 그의 몸에서 나는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약속의 자녀가 그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혈통에서 나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은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이해, 모든 생각, 모든 전통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를 소원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너무나 뜨겁고 간절한 소원들을 끊임없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불완전함과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피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로운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셨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한 중에서도 약속하신 구원의 자녀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약속하신 자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거절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이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같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